오늘 느헤미야 맥작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지한 대로 느헤미야 2장과 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면서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이후에 기록된 이런 책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나가는 모세 오경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성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이제 자주 들을 그런 기회가 있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 기록된 이런 책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슴푸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말라기, 스가랴 이런 부분 학계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맥을 잡는 맥잡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구나. 자세하게 이제 보지 않으면은 그럼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어쨌든 연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게 돼서 저 자신도 많이 배우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 맥작기를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지난주부터 이제 느헤미야 맥작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페르시아의 이주 갔던 이 조상들에 의해서 그 땅에 태어난 아마 2세대나 3세대쯤 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그래서 그 왕국의 그 왕 앞에서는 왕이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뭐 음료를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왕이 독살되지 않도록 이렇게 음식을 맛보는 그런 귀한 직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특별히 왕이 이렇게 마시는 음료 그 모든 음료를 다 스스로 시음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이 없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 왕한테 그 음료를 올리는 어떤 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과 같은 직무를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하면 신약시대에는 뭐 목사다, 뭐 장로다, 집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쉽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서기관, 레위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뭐 제사장도 아니고 그 당시 레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왕의 궁전에서 왕을 위해서 일을 하던 직무 수행자였어요. 근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 백성, 그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그 곤경 이걸 이제 바라보고 말 그대로 자기 몸을 다친 거예요. 자기 몸을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부귀영화 이런 걸 다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무려 1500km가 넘는 그런 먼 데로 걸어서 간 거죠. 그렇게 이제 가서 유대인들에게 성벽을 지어주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터전을 마련해 준 사람이 느헤미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세 번에 걸쳐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가게 됐고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BC 536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한 80년쯤 이제 지나서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여기 이제 그때부터 한 12년, 13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3차 포로들의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3차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 가고 나중에 세 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이제 시작하면서 가서 보니까 느헤미야의 이제 말들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자기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그 형제 그 형제가 어떤 일로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가 있을 때 그 성벽과 그 성문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나 금방 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 정도면 그 외에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들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특별히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다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호의를 입어서 그 왕이 가라고 해야만 그래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가 가졌던 믿음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성벽을 이제 건축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정말 사람 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와 같은 정도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불가능하게 여겨져서 거의 15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이 완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느 면에서 상상도 못한 그와 같은 일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에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그 열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정말 모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도 나오고 여러 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또 신약시대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 다 믿음으로 이렇게 명성을 이렇게 떨쳤던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느헤미야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2장, 3장 그리고 다음 주에 4장, 5장 이런 그 말씀들 읽어가면서 본인은 의도하지 아니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 믿음의 열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와 같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금세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 이야기인데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 이 땅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그런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사람이고 우리 침례교회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나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 천지를 이렇게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로 만드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변화를 만들고 느헤미야가 그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변화를 이룬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사람이 이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같은 변화를 이룰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우리는 사람이 영광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그와 같은 변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든지 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질병에 걸려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부모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을 찾는 분들도 있고 배우자를 찾는 분들도 있고 남녀노소 모두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분들, 기독교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가정에,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누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땅이 옮겨지고 산이 옮겨지는 그와 같은 일, 이런 일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국가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해라. 참 이렇게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그 도시의 성벽, 그 무너져 내리고 황폐한 그와 같은 그 성벽, 폐허가 된 그와 같은 그 도시를 다시 건축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럼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에는 느헤미야 믿음이 여러 측면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을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1장에 가서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다.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슬루월은 11월 중순에서부터 12월 중순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보고를 받았어요.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똑같은 아닥사스도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드디어 왕에게 기회를 얻는 그와 같은 찬스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래 기슬루월에 나쁜 보고를 받았지, 그 다음에 뭐 니산월에 왕이 허락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아, 이 기간이 얼마인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슬루월은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순에서도 12월 중순, 그 다음에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부터 4월 중순이니까 네 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네 달이 걸렸구나. 네 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기슬루월이 나오고 니산월이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 네 달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4개월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왕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찬스가 생길 때까지 정말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걸 허락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무려 네 달 동안을 왕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 기회를 잘 잡아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서 인내하면서 네 달을 기다린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당장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무려 네 달을 기다렸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믿음에는 인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기사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무려 3년 이상을 기다렸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을 기다렸어요. 예, 바울도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낙향했어요. 그래서 자기 도시 다소로 돌아가서 무명의 신세로 오랫동안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다시 불러서 그래서 사울을 데려오도록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인내가 필요하구나. 우리 입장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를 하라고 이제 하다 보면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인내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위얼스윈 목사님이 세 개의 성경 말씀을 자기가 늘 기억을 한다. 일이 잘 풀리잖아요. 사람 눈에 보기에 일이 잘 풀리잖아요. 긴장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신경질이 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 자기는 주로 세 가지 말씀을 기억을 한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지금 파라오가 쫓아오고 이런 가운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가서 보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저와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룻기 3장 18절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룻의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딸아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해.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보아스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같은 일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일이 어떻게 될 때까지 내가 알 때까지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참 귀한 말씀에 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의 말씀 그 다음에 룻기 3장 18절에 나온 나오미의 말씀 그 다음에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말씀 이런 것들 기억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무려 네 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떨 땐 필요하구나. 자,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네 달을 기다렸어요. 자,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왕이 한 네 달 동안을 잘 살펴본 거예요. 그 전에는 쾌활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유머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왕이 뭐 물으면 대답도 하고 항상 쾌활하게 했는데 어찌 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람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왕이 이제 묻는 겁니다.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째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예, 이 느헤미야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심히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럼 어떻게 돼요? 추방이 되거나 그렇죠, 목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왕한테 말을 잘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도 가서 보시면은 그냥 왕 앞에 왕비라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심히 떨면서 두려워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공손하게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유대인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어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쪽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저는 지금 여기에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저 도시, 저기는 하나님의 도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준비해 주신 그와 같은 도시인데 그 도시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다음에 성문이 다 불타갔고 그래서 언제든지 적이 침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지금 이렇게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에스라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다니엘에도 나오고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제가 이거 봤을 때 왕한테 지금 대답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다가서 이제 보고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인스턴트 우리 인스턴트 커피라는 거 있잖아요. 즉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대답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보내주십시오. 내 조상들의 돌무덤인 도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얼마나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렸겠어요. 아마 왕 앞에서 말을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왕한테 얘기해야 될 그 말을 매일같이 곱씹고 곱씹고 곱씹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길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렇죠. 용건만 딱 간단하게 하되 그 안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딱 담아서 그래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무려 4달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말을 지금 왕 앞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참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심지어 세상의 왕들, 그렇죠? 그 왕의 그 마음이 흐르는 물 같다는 거예요. 그 물을 흐르면 물이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흐르는데 그 수로 타고 흐르는 그 수로를 그거를 조정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려 4달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왕의 마음을 돌려서 느헤미야가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왕이 너한테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 하고 묻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역대기야 가서 보면은 20장 6절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유다의 아주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외적들이 침입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장 6절에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세상에 심지어 지금 같으면 트럼프든지 푸틴이든지 시진핑이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엄청난 권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거의 100만 이렇게 외적들이 침입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위해서 싸우셔서 여호사밧이 힘 하나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외적들을 이렇게 모두 다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왕이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원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느헤미야 당시의 상황하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 이것이 어떤 것이 좀 다른가. 다시 말해, 구약시대 왕 앞에서 무언가를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상황하고 지금 신약시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는 우리의 상황이 몇 가지가 달라요.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간구하기 위해서 무려 네 달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달을. 근데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그 예수님 그 왕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곤경을 당하시고 해서 사람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네 달을 기다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든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왕자로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그와 같은 근심을 보았어요. 마음속에 있는 건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근심을 아세요. 우리 영 안에 들어있는 괴로움을 아세요. 국가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내 영 안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다. 또 왕한테 나갈 때 얼마나 조심했는지 여기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언어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언어의 자유. 무엇이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든 아닌 것이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간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왕은 늘 기분이 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달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나 행여나 말 그대로 행여나 언제 왕의 기분이 좋을까를 그걸 기다리고 네 달을 지금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신다. 밤이든 낮이든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든 저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있든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왕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2절에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이제 토론을 할 때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 질문을 하면 질문으로 답을 해라. 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기색이 있느냐 그랬더니 3절에 그 도시, 이 도시가 다 이게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역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질문으로 이제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서 왕이 물으면 이걸 대답해야 되겠다 하고 무려 네 달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 4절에서 6절 이걸 요약 정리를 하면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쌓으려고 하면 물자가 필요하니 물자를 주십시오. 두 가지예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물자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 왕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왕 앞에 서서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의 도움이 없이는 휴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왕의 도움이 없이는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죠? 이 나무를 사고 뭐 벽을 만들고 같은 재료를 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구나 에스라 4장에 가서 보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방해 공작을 펴갖고 무려 한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아픔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밟지 않기 위해서는 왕이 나를 보내주시되 총독으로 보내주시고 또 동시에 물자를 충분히 주셔서 제가 총독으로 그곳에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에 가서 왕이 내게 이르되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줬다 그러는데 그 기한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느냐, 5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4절을 가서 보면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이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즉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그 땅에 있었어요. 물론 성벽은 52일 만에 졌지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있었고,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와갖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의 그 사악한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뒤에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 그런 얘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어쩌면 두 번째 여기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기간이 적어도 12년, 13년이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왕한테 이제 편지들을 요청했어요. 7장에 7절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 이 유프라테스 강 넘어 저쪽에는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물자를 주셔서 저쪽에 있는 총독들 거기 있는 그 치리자들에게 내게 물자를 주도록 그렇게 왕이 허락하시고 편지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렇게 모든 걸 이야기했더니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을 했다. 그래서 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무려 12년, 여기 가서 보니까 12년 동안, 그렇죠? 왕궁에 떠나 있어야 되고, 또 왕한테서 많은 물자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군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치리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무려 4달 동안 기도하고 인내함을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왕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셔서 그에게 모든 걸 허락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 유다가 이제 포로가 되어 가서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사는 그런 시기, 포로가 되어 갈 때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라고 하는 이방인 왕이에요. 이방인 왕, 그렇죠? 그거 해서 70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도 좋다고 이와 같은 그 포고령을 내린 사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거 다 이방인들의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에스라가 이쪽에 이제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돌아오게 될 때 그 모든 일을 허락한 그런 왕 아닥사스다. 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돌아오게 될 때 그 모든 걸 허락했던 왕도 아닥사스다. 그렇죠? 또 여러분이 출애굽길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사실 반대를 많이 했지만 반대하는 목적으로도 쓰인 사람이 누구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왕도 사용하셔서 선한 자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돌려주신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 살다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아기를 낳으려고. 근데 아기를 낳으려고 사실은 간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에 칙령을 내려서 조세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에 따라 나사렛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요셉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는 도중에 결국 어떻게 되세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치리자가 나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우구스투스의 그와 같은 칙령이 없었다고 하면 그럼 나사렛에서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뭐 트럼프를 사용하시든 시진핑을 사용하시든, 그렇죠, 어떤 누구를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치리자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거를 성경 단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때 유명한 대언자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는 사람도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묘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절에서 이제 10절에는 드디어 느헤미야가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에스라서와는 달리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에스라 같은 거 가서 보니까 한 1500km를 한 네 달 정도 걸려서 그래서 에스라가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지 않으긴 한 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한 절. 자, 이 믿음의 행보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 10절 가서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랍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니까 마귀가 시동을 거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도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나이브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순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대가 하나도 없을 거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건이라든지 모세의 사건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마귀도 그와 같이 비슷하게 왕성하게 자기 사람들을 사용해서 완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에는 세 명의 원수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랏 이렇게 돼 있는데 베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에 거기에서 거하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암몬족속 도비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9절에 가서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게셈은 6장 6절에는 가수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산발랏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에서 어떤 직책을 맡은 그런 직무수행자였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족 속인데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 중에 하나가 암몬족 속이에요. 암몬족 속. 자, 그런데 이 도비아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하고 어떤 식으로 혼인관계를 이제 맺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할 때 그 느헤미야의 동료 일꾼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정보를 얻는 그런 일을 했고 느헤미야기 6장 17에서 19절 가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방인이에요. 암몬족 속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적관계를 맺어갖고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13장 4절에서 7절 가서 보면 당시에 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아십에게 가까운 그런 친지 역할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암몬족 속 도비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무력을 써서 방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도비아라고 한 사람은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정보를 빼가지고 와서 산발랏에서 이걸 알려주니까 그래서 산발랏이 가장 연약한 데를 골라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군사력과 정보력 이 두 개를 대준 사람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도비아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에 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외부 사람 외부에 특별히 적하고 정보를 내통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다.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의 민족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국가 그 국가의 번영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국가의 번영을 위하는 사람. 번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물질적인 번영,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려면 물질적인 번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물질적인 번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아야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외부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다시 말해 물질적인 번영도 있고 영적인 번영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 국민으로서 이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한 국가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중국도 안 되니까 경제는 다 어떻게 했어요? 자본주의로 돌아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과 함께 무엇을 더 간구해야 되냐? 이 나라 교회와 이 나라 성도들, 이 나라 목사님들의 영적인 부흥, 영적인 번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 먼저 영적인 번영을 누리고 영적인 부흥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사상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귀를 돕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기 느헤미야처럼 그 일을 추구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기 2장 11절에 18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이제 쉬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쉬고 나서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해요? 일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예루살렘 상태를 파악하러 밤에 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 아시는 것처럼 낮에 나가면 누가 또 가서 정보를 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밤에 몰래 나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으면 서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요 밑부분 예루살렘의 남부 이 지역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우물 앞에서 나가 걸음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은 불타서 소멸이 됐다. 자기 형제 하나니가 보고한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진짜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문들이 다 파괴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 이 느헤미야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제 온 지 며칠도 되지도 않았어요. 이 내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지 않으면 총독이 아무리 물자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6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치리자들에게 자기가 이 모든 걸 봤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귀족들에게. 17절에 그 뒤에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그 귀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평민들은 귀족들이 하지 않으면 평민들이 나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저 3장 이 끝부분에 이제 가서 3장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 성문을 이렇게 성벽을 쌓고 성문을 이렇게 다 달고 문짝을 달고 거기다 빗장을 달고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다 누구에게서 나오냐?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치리자고 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동의가 없이는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자들, 귀족들, 치리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곳에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자기가 나가서 봤던 그런 모든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력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왔느냐.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기에만 하나님의 손. 그렇죠? 왕이 내게 하신 말씀. 그렇잖아. 이 사람들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개월 동안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4개월이 걸려가고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또 왕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내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많은 물자를 얻게 됐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들이 손을 강하게 해서 이 선한 일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실 대다수 사람들 그 당시에 거기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움직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에스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 외부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가 이제 도착하게 되니까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느헤미야 외부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외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밖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도 외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19절에 아까 이야기한 호론 사람 산발랍하고 암몬족 속 도비아하고 아랍의 사람 게셉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 조롱하게 될 때 20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으니 지금 시골에 하면 꺼져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일 여기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텐데 너희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을 우리가 내려고 해요.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올바른 국가 세운 일에 우리가 무언가 기여하려고 해요.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답 느헤미야가 이 반대자들에게 주었던 그런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해 방해 공작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장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이 얼마 동안 폐허 상태로 있었냐.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했어요. 에스라가 그 이후에 80년 있다 왔으니까 150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까지 또 얼마 지나 한 12년, 13년이 지났으니까 무려 150년 동안, 150년 이상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폐허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 이 성벽을 지금 다시 세우는 그런 일,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듯이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수치거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확립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21세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벽이 있어야 보호막이 되고 성벽이 있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성벽이 없으면 거주민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짓고 내부를 치장을 해도 성벽이 없으면 금방 적들이 침입을 해서 성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냐? 강력한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 그 일을 밖에 사람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 성벽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질병, 고통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폐허가 되고 성문이 다 불타서 언제든지 원수들이 침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건,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네 달 동안 인내하다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또 그 귀족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 교회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이 보존이 되고 발전이 되며 저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민족, 이 민족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민족의 부흥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